It is an enormous privilege for me to join you here in this church this morning, this afternoon.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ogether we will spend a few minutes studying Isaiah chapter 6.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If I had to give a title to the chapter, it would be A vision of a transcendent God.
이사야 6장의 제목을 제가 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Sometimes we look for a God who is comforting.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A God who is gentle and helpful.
아주 젠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But the God of the Bible also presents himself as frankly terrifying.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쩔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무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The passage can be broken up into three parts.
오늘 본문은 세 단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First, a holy God.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Second, a humbled servant.
두 번째는 낮아진 종입니다.
And third, a hard message.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So let's begin with a holy God, verses 1 to 4, if you're following in your texts.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We are told that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saiah the prophet saw the Lord.
1절에 의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King Uzziah for most of his life had been a good and faithful man.
우시아 왕은 대부분의 그 삶의 대부분을 신실한 왕으로 지냈습니다.
He ruled at a time when the culture was decaying.
문화가 다 무너지는 그런 때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When there were political threats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위협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But he himself was a good man.
하지만 그 왕 본인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And then he ended his life in shame.
하지만 그의 삶을 수치스럽게 끝냈고
And Isaiah, the prophet, who had clearly been leaning on the king, now says that he sees the Lord.
이사야는 그래서 그 왕에게 많이 의존하고 그쪽 왕의 편이었지만 이제는 그 왕이 죽고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It's as if the pillar that he had been relying on is taken away.
이사야에게는 지금까지 그가 의존했던 기둥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And God gives the prophet a vision of himself.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In the vision, it's as if the veil in the temple has been stripped away and God himself manifests himself to the prophet.
이 그림, 이 비전에 의하면 이 성전의 휘장이 거쳐지고 하나님 본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그러한 모습입니다.
It's easy to feel a bit troubled by the passage.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I saw the Lord, the prophet says.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봤다라고 합니다.
But Bible readers know that elsewhere God says, no one can see my face and live.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내용을 압니다.
So why does the prophet claim to see the Lord if no one can see the face of God?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But in the various passages where someone is said to see God,
하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 다양한 본문들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곳에는
always there are limitations.
항상 거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For example,
들어,
in the prophecy of Ezekiel,
에스겔의 경우
Ezekiel sees a chariot which is described in some detail.
에스겔은 이 마차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본 비전에서.
And a throne on the chariot.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실려 있습니다.
But when it comes to him who is sitting on the throne,
하지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분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The description becomes more and more vague and unclear.
그 묘사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지고 불투명해집니다.
Until the prophet says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그러한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s what he says in Ezekiel 1:28.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렇게 에스겔이 얘기를 합니다.
You can't draw that.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So here he says I saw the Lord.
여기서 이사야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합니다.
But just the hem of his garment, the hem of his robe fills the whole temple.
하지만 이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의 끝자락만이 성전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Moreover, we read in verse 4 that the pillars of the temple shook and it was filled with smoke.
또한 이 성전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 연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There's no description of God given.
여기서 하나님 본인에 대한 그런 묘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Indeed, the seraphim, the flying angels.
하지만 스랍들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We're told of them that with two of their wings they covered their faces.
여섯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That is even the angels of God could not look on God and live.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And with two wings we're told they covered their feet, which was a sign of modesty.
두 개의 다른 날개는 다리를 가리는데 그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And with two wings they flew, which indicates speed to execute God's commands.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But what is most striking is what the angels cried.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천사들이 소리 외친다는 것입니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We often sing holy songs.
우리는 보통 종종 거룩을 얘기합니다, 노래합니다.
But what does that mean?
하지만 거룩이 무슨 의미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God is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Some look at the Hebrew word and say it really means separate.
어떤 사람은 그 히브리 단어를 보고 이 의미는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are the angels simply crying separate, separate, separate is the Lord God Almighty?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 분리되셨다, 분리되셨다 그런 뜻입니까?
That leaves something out, doesn't it?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And others say, well, the word is related to morality.
다른 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단어가 도덕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But are the angels saying no more than Moral, moral, moral is the Lord God Almighty.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이 도덕적이시다, 도덕적이시다, 도덕적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Now what you discover is that the word holy has a meaning that is very narrow and applicable only to God.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거룩한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주 좁은 의미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And then it stretches out and takes on other meanings in broader contexts.
그러면서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면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When the word holy refers to God, it is almost simply an adjective for God.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단어는 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형용사, 하나님이심,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냅니다.
That is God himself is God.
그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God himself is holy.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다.
In that sense only God is God.
그 의미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Only God is holy.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In that sense, he is separate from the created order.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리되신 분인 것입니다.
He is holy.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But then the word can be applied to certain things.
그래서 그 단어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under the terms of the old covenant, the shovel that was used to take out the ash from the altar was said to be a holy shovel.
예를 들어서 모세 언약에서 성전에 이 재를 퍼나르는 그 삽을 거룩한 삽이라고 얘기합니다.
That doesn't mean that it was God.
그것은 삽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It was a shovel.
그것은 삽입니다.
But it was used for the service of God, taking out the ash from this sacrifice mandated by God.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숯을 퍼내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정해진 분리된 그러한 삽입니다.
With other shovels, you might dig a hole in the dirt.
다른 삽으로는 그냥 땅을 파는 데 쓸 수 있지만,
plant a shrub.
그리고 뭐 나무를 심는 데도 쓸 수 있겠죠.
Dig a ditch.
그리고 무슨 이 함정을 파는 데도 쓸 수 있겠습니다.
But this shovel was holy because it was used only for the service of God.
하지만 이 삽은 거룩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It was separate from other shovels.
다른 삽들과 분리된 그런 삽인 것이죠.
But it wasn't moral.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It's just a shovel.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삽이기 때문이죠.
But then people can be called holy.
그리고 사람도 거룩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God repeatedly says, "Be holy, for I am holy."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십니다.
That's not saying, "Be God, for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라는 뜻은 아니죠.
But it does mean that we people are to be reserved for God.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As the shovel is reserved for God's service, so we human beings are to be reserved for God's service.
그래서 아까 그 삽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그렇게 떼어 놓아진 것입니다.
But because we are people and not a shovel, what it means to be reserved for God's service looks a little different.
하지만 우리가 삽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졌다는 그 의미가 약간 삽과는 다르긴 합니다.
If we are reserved for God's service, then we will obey our heavenly Father.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졌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So there is a moral element to what holiness looks like for us.
그런 면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의미가 첨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the heart of all of it is the use of holy with respect to God himself.
하지만 이 모든 의미의 핵심은 거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And this God is so transcendently holy that when he confronts human beings in this fallen, broken world order, there will be some kind of clash, some kind of tension.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And that brings us to the second element in this chapter.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A holy God,
거룩한 하나님이,
a humbled servant.
그리고 두 번째가 낮아진 종입니다.
Isaiah says when he sees this vision, "Woe to me!"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그래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합니다.
Now in previous chapters, Isaiah has already been preaching to the people.
이 전장들의 이사야 전장들에서 이사야는 이미 설교를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He has been denouncing the public for the sins of the nation.
나라의 죄들에 대해서 대중들을 비판했습니다.
So in chapter 5 verse 8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5장 8절에 이사야
Isaiah has preached, "Woe to you who add house to house and join field to field till no space is left and you alone live in the land."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5장 8절에 나오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홀로 거주하여 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That is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so rich and powerful that they squeeze out little people.
그래서 이 비판은 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이었습니다.
Verse 11.
11절.
Woe to those who rise early in the morning to run after their drinks, who stay up late at night till they're inflamed with wine.
그래서 11절 5장입니다. 12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Verse 12. They have harps and lyres at their banquets, pipes and timbrels and wine. But they have no regard for the deeds of the Lord.
12절입니다. 연회가 열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는데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2절.
Verse
18. 18절입니다.
Woe to those who draw sin along with cords of deceit and wickednesses with cart ropes. To those who say, Oh, let God hurry. Let him hasten his work so that we may see it, sneering at God.
18, 19절이죠. 거짓의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Verse 20, yet another woe.
20절에 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who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That is woe to moral relativists.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20절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Verse 21.
21절.
Woe to those who are wise in their own eyes and clever in their own sight. They are arrogant.
그래서 이 자만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And there are other woes in the chapter as well.
화 있을진저라가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But now that Isaiah has seen this vision of God, what is his stance?
하지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본 상태에서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He does not see this vision of God and say, "Well, at least I'm on the side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본 이사야가 역시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나요?
A genuine vision of God in all His holiness is terrifying.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He has been denouncing the sins of the nation.
이사야는 이 나라의 죄들을 비판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And now he says, "Woe to me."
지금은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나로다라고 합니다.
I am ruined.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기 때문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other words, this vision of God has frankly humbled the prophet.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비전은 이사야로 하여금 낮추게 하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Then one of the seraphim takes a live coal from the altar and touches it to Isaiah's mouth.
그래서 그 중에 그 다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Verse 7.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s atoned for.
7절에 나오죠. 보라, 이것이 이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In other words, the prophet Isaiah feels terrified by God because he's aware of his guilt and shame.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죄와 그러한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And one of God's angels treats the guilt and shame by touching Isaiah's mouth and lips with an altar with a live coal from the altar.
그래서 그의 이사야의 죄와 죄책감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있는 타는 수술을 가지고 입에 댐을 통해서 그 죄와 죄책감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In other words, what has to happen for a guilty, God-damned sinner to be comfortable in the presence of God is nothing other than the atoning sacrifice that God himself provides.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와 수치 가운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So we have seen a holy God.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첫 번째.
A humbled servant.
낮춰진 그러한 종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And now finally a hard message.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Verses 8 and following.
8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narrative, God speaks.
처음으로 이 본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And it's as if he raises a rhetorical question in the councils of heaven.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국 회의 의회에서 어떠한 이 질문을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황 같습니다.
It's as if the Lord wants Isaiah to overhear the question that God raises.
마치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And Isaiah volunteers.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Now don't misunderstand the tone of Isaiah's volunteering.
이사야가 여기서 자원하는 그 말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He is not saying, I'm here, I'm your man, I'll go wherever you want, I'm a theological hero.
하나님, 제가 이 신학적인 영웅 아닙니까?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Maybe the king Uzziah is dead, but I'm still alive.
우시아 왕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As there are some preachers who take the attitude that God really couldn't do much without them.
마치 어떠한 이 설교자들이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But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Isaiah is a humbled man.
하지만 이 맥락을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낮춰져서 겸손해진 상태입니다.
When God says, "Who will go for us?"
하나님이 누가 갈고 했을 때,
Isaiah responds something like this.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Here am I.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Excuse me, will I do?
죄송하지만 제가 가도 될까요?
Send me.
저를 보내시옵소서.
Can I help?
제가 가도 될까요?
And God speaks.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Go.
가라.
And this is what you are to tell the people.
이것이 너희가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다.
Verse 9.
9절입니다.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In other words, God says,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calloused and make their ears dull and close their eyes.
그 얘기는 네가 가서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막게 하라.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be healed.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That's the message. That's the stance that the prophet Isaiah is to take in his ministry.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취하는 그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Now how would you like that preached at your ordination council?
Can you repeat it? Sorry. I
how would you like that preached at a service where you are being ordained for the ministry?
만약에 당신이 목사로 위임을 받는 그 설교에서 네가 이런 사역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It's a hard message.
이건 참 힘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Because we forget that just because someone is called to preach the message of God, it does not follow that there will only be positive result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에 항상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면 안 됩니다.
It's not for nothing that Jeremiah is called the weeping prophet.
이사야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And here Isaiah is given a commission which if it is followed faithfully is bound to fail.
거의 여기서 이사야의 사역은 거의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을 부여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This was true in measure in Jesus' own ministry.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것과 동일했습니다.
In John 8:45,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Jesus says to some of his opponents,
대적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Notice carefully.
조심하게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Jesus does not say, although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가 아닙니다.
That would be bad enough.
뭐 그것도 뭐 나쁜 상황이긴 하죠.
But he says,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there are times in history and culture when it is precisely the truth that is offensive.
왜냐하면 이 역사와 그런 문화 속에서 진리 자체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Do you not feel as culture changes in Korea as public attitudes become less and less aligned with Christian stances that sometimes you're not talking in the same world anymore.
여러분 문화가 변하면서 지금 더 이상 이 대중 앞에서 이 크리스찬 메시지 자체가에 대한 반응이 많이 변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느낌이.
You may start to say to yourself,
Oh, sorry, I didn't see your face.
Yes. You may start to say to yourself,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몸을 사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Even though I speak the truth, people don't believe what I'm saying about God.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But it's worse yet when you are forced to say, because I am telling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So then, what are your options?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할 만한 옵션이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Tell people untruth?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Some preachers are tempted to tell things that are simply popular, even though they're not the truth of what the Bible says.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유혹을 받죠.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좋게 반응할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Isaiah understands he's been given a hard message.
이사야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So he says, verse 11.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죠.
For how long, Lord?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I mean, if I have to preach this hard message for 30 years or 40 years, will revival come after that?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메시지를 한 30, 40년 정도 전하면 그 다음에는 부흥이 오는 겁니까?
I don't mind being given a hard assignment so long as at the end there's revival coming.
물론 이게 아무리 이런 사역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끝에 좋은 부흥이 온 좋은 결과가 좋기만 하다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For how long must I preach such a message, God?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And God replies.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Until the cities lie ruined.
성읍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
Until the houses are left deserted and the fields ruined and ravaged.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Until the Lord has sent everyone far away and the land is utterly forsaken. That is, people are sent off into exile.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포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And though a tenth remains in the land, it will again be laid waste.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지 않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In other words, God is telling Isaiah that he is to preach right to the point of judgment and beyond.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이후도 계속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Isaiah's biblical ministry is not promised within his lifetime a happy ending.
이사야의 이 성경에 의한 이사야의 이 사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But right at the end of Isaiah 6 is a little note of hope.
하지만 마지막 구절에 6장 마지막 구절에 소망의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As the terebinth and oak leave stumps when they are cut down, so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land.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It's as if the people of God are likened to a forest where the trees have been cut down and cut down and cut down.
마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숲과 같이 여기서 비유되고 있고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잘려나가고 잘려나간 상황 같습니다.
But the stumps are still there.
하지만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 있죠.
Wait to see what God will do with that.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And that theme is picked up a few chapters later in Isaiah chapter 11.
그 주제가 몇 챕터 몇 장 뒤에 이사야 11장에서 다루어집니다.
Where we read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절.
This is one of the great messianic passages of the Old Testament.
이것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From the shattered stump of the nation, the king from Jesse's line will emerge as a branch emerges from the stump.
이 잘려진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져서 그루터기만 남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새의 자손이 줄기가 되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1:2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2절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And then this spectacular descrip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indeed of the universe itself by this messianic hero.
그다음 엄청난 멋진 변화가 우주 전체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Verse 6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year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will lead them.
6절이죠.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Verse 9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a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In other words, this prophecy of Isaiah was fulfilled in the coming of Jesus and is yet to be completely fulfilled in his second coming when there will be the transformation of all things.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을 오실 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Jesus came 700 years after the prophecy of Isaiah.
예수님은 이사야의 사역의 예언의 700년 정도 이후에 오십니다.
Isaiah would not live to see the coming of this branch from the stump of David.
이 구루터기에서 난 이새 줄기에 싹이신 예수님을 살아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But nevertheless he was part of the long chain that foresaw the coming of Jesus Messiah in whom we place our hope and trust.
우리의 모든 소망에 의존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 사역의 그 연결선상에 이사야는 참여해서 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Do you know, in case we miss the message, the writer of John's book of Revelation draws our attention to this passage.
우리가 이 메시지를 혹시나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In Revelation chapter 4 and 5, John sees a great vision.
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엄청난 비전을 봅니다.
In chapter 4 he sees a vision of a transcendent God where these same words from Isaiah are quoted again.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4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이사야의 비전의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주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God is again presented as terrifying.
하나님이 여기서도 무서우신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Not easily approached.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No one in the next chapter is found who is worthy to take the book that is in God's hand and break the seals and bring to pass all that God promises to do for his people.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빼서 이 열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그 계시록 5장 이후에 몇 챕터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And in that vision John weeps because the hopes that he had for the restoration of the people of God are being shattered.
왜냐하면 이 비전에서 이 요한은 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 회복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But an interpreting elder touches John on the shoulder and says, "Stop your crying."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요한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Look,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as prevailed to open the scroll.
유다의 사자가 승리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t is this lion. Promised from the seed of David, from the tribe of Judah, turns out also to be the Lamb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유다의 사자가 결국은 죄를 다 없애시는 그러한
such that the blessings promised by Isaiah the prophet 700 years before Christ are fulfilled today in the streets of Seoul in the 21st century.
그래서 그 사자가 고난받는 어린 양,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이 돼서 죄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혜택을 받아 이렇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Let us pray.
기도합시다.
Grant, Lord God, to us, your people, a constant vision of yourself in all of your terrifying holiness.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But also a vision of your glorious grace in sending your own dear son to be the lion and the lamb who redeems us from death and destruction.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비전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자이시면서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셨는지도 보여주옵소서.
In truth, Lord God, you are good.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Grant us repentance and faith in Christ Jesus that we too may share in the blessings promised by the prophet Isaiah.
이사야가 얘기한 이 복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men.
기도합니다. 아멘.